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끝에 당신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당연한 양심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머지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세상도 또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가 될까요?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깨어있는다, 준비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새롭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순전한 모습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더 복음으로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사실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어린 양을 먹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시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모든 흔적에 우리 주님이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된 이후에 증언된 이후에 다시 오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혼과 영과 모든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케 되는 일이 있음과 동시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살리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쓰임받고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그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함이 없는 불신앙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해외로 갈 수 있는 분들은 해외에 가서 살리시면 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계복음을 꿈꾸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민족복음화, 여러분의 지역복음화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수 있을까? 목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인생을 준비시켜 주셨고 전 세계복음화를 제 이루는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모든 대륙에 한 100개국의 제자들을 찾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을 만드는 그 다음에 단체를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교단, 모든 단체, 모든 조직,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색깔을 없애고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다른 배경, 다른 교단, 다른 문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족처럼 전 세계를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먼저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자비량으로 계속 섬겨왔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또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찾아진 제자들 또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메시지하는 사람 없고 어디에 가든지 정말 중심으로 복음 때문에 가고 또 그들을 섬기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세계복음화를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런 중에 한 50개 나라의 대표의 제자들이 한국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나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약 100여 개의 나라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고 또 서로 도전받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0년 또 2021년 계속 그런 일을 진행할 겁니다. 폭발적으로 주께서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처음 나갔을 때 또 지금까지 계속 전하는 복음 또 이제 그들이 들고 전 세계로 뛰는 그 복음 한결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방송을 이렇게 빌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복음이 계시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지역 또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그런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한 가장 큰 이 원인 아니면 가장 큰 어떤 부분들은 딴 게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언약들, 그 언약을 아담이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 거의 하나의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그 축복받은 그런 존재였고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한 그 선을 약속 하나로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고 정말 간단한 약속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 바위에만 다른 바위에만 올라가되 저 바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런 유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건 만지도 되는데 저것만 만지지 마라. 이런 유의 약속이에요. 다른 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약속,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따먹지 않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면 돼요. 예전처럼 평상시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 평상시의 삶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특별히 갑자기 부족해지거나 갑자기 어려우시거나 갑자기 곤란해지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없었을 때랑 그 약속이 있었을 때랑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되 약속이 주어심으로 이 삶이 더 축복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따먹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약속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약속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 약속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인간들은 불순종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결국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 사건을 두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수많은 사람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사사기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또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언약을 지금 어기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주신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인간의 어떤 점철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그득그득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바라. 결국 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조합인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거의 같이 본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불신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아담 때부터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담과 사실은 똑같은 위치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해야 될 위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바울도 표현하기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내지는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도 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은 죄를 저지르는 불순종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죠.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인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것의 어떤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모든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그런 존재로서로 드러내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담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예표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어떤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거의 아담을 통해서 계속 찾아볼 수 있고 그 부분의 모든 것을 끊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동일하게 지금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지 않다고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제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수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열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록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다 싶을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목록을 다 얘기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록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허락하셨고 우리 주 예수께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언약 앞에 서오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 앞에 서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아담에게도 요구한 것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언약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이런 것인데 복음에 순종하는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히브리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너희가 복종하고 싶지 않겠냐? 당연히 복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이 와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막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활동, 뭐 예배, 뭐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헌신들, 봉사들, 구제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작은 삶에 있어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히 아담이 그 순종에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을 계속 실패할 때 메시아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높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그 부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아니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에 순종해라. 의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를 계속 소유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계속 이렇게 깨끗함, 정결함, 그런 순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염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거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은 굉장히 묵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무기가 뭐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어떤 것이 시간입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구원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과 같이 동일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지낸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하되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딴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언약,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예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철저하게 복종이 되고 그 복종이 온전함이 이를 정도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믿는 자의 삶,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많이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어떤 뭔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귀하죠. 하지만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뭘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귀에 물러가라 귀신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분명 영적인 신령한 은사는 좋습니다. 영적인 파워풀한 모습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항상 복종해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께 그 언약 앞에 그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려움은 단순한 어떤 무서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경외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하지만 너무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보통 우리 자녀가 부모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죠. 너무 아버지가 좋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 뛰어난 대통령을 비롯해서 뛰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분들 볼 때 너무 좋은데 가까이 다 가기가 두렵잖아요. 뛰어난 스타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지만 이게 이렇게 한편으로 마음에 편하지 않는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님께 설하신 구원, 우리 주님께 설하신 복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기를 도에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그 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복종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이 온전해질 때, 그 복종이 온전해질 때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앞에, 그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